1232년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별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시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가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를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왕으로 사는 그런 삶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섬기고 있는 말뚝이라고 하는 이 신, 마르뚝이라고 그러죠.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왕의 그러한 생각을 깨어부수는데 무슨 거대한 일이라든지 큰 일을 동원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 하나를 사용을 하셔서 왕의 그 마음을 산산히 부셔드렸습니다. 꿈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잠 속에 꿈 하나를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처음 보는 꿈이고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꿈이었는데 일어나니까 꿈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꿈을 좀 알게 하라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나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다 거짓말 장이들이니까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왕이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숨겨져 있던 꿈과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그 명철한 그 입술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도 잃어버렸던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해주고 나니까 왕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하죠. 46절 말씀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다니엘 앞에 왕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요, 누가 왕처럼 보입니까? 다니엘이죠. 절대 군주가 신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그것도 이방에서 잡혀온 우리 말뚝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백성 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그 이유는요, 다니엘을 보면서 그에게서 신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아무 앞에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된 것이죠. 사실 남의 꿈을 알아낸다는 것, 해석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인자하심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군주가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왕입니다. 도무지 왕같지 않아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보기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의 기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 아니라 신하라고 할지라도 비록 힘이 없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괜찮습니다.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명칭이, 호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죽음 앞에서도 왕처럼, 물질 앞에서도 왕처럼, 질병 앞에서도 왕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에 글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께서 곁에서 지키시고, 비록 거림과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곁에 서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거림처럼 사는 성도도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품을요 찾아야 됩니다. 왕의 기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가 죽어서 사라질 존재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꿈 하나를 가지고 절대 군주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역사 속에 크게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드러내신 이유는요. 다니엘을 아무리 높여주어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지 다니엘 자신은 안 드러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자꾸만 올려주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왕과 같은 기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역사 속에 드러내실 때는 물맷돌을 사용하셨죠. 요셉을 사용하실 때는 꿈의 해석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돌도 꿈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들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나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요셉도 꿈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드러내셔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셨기에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겠습니까? 왕이 모두 다 죽이라고 급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근위대상 아리옥이 막 떨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급하게 달려나가면서 이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다니엘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시만 주십시오.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말은요, 왕에게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왕에게 들어가서 아주 단호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잘못하면은 다니엘 자신만 죽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말입니다. 배신죄에 걸리는 것이죠. 해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이 왕 앞에서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다니엘에게는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니엘이 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요,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내어야 되는 그 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누군가를 고쳐야 되는,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열변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가 진짜로 우리 눈앞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성도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때 담대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걸 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주시는 감동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특별히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때로는 벗으로, 때로는 남편처럼 그렇게 지내는 성도는요, 담대할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나의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맡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벗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주시든지 나는 그걸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셔야만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보다는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도 더불어서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라고 용광로 속에 던져넣겠다라고 공포정치를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당당하게 왕에게 맞섰습니다. 감히 그 나라에서 왕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세 친구는 왕 앞에 맞섰죠.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신앙은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있는 신앙입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불 속에 던져질 걸 각오하고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좀 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그 반대의 생각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죠.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꼭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팔 다리가 다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눈이 캄캄해져서 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유아회들을 다니고 있던 이지선 자매는 주일날 이 온몸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불에 탔습니다. 전신이 불에 다 탔죠. 그 예뻤던 얼굴이요, 불로 이질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눈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두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예뻤던 그 얼굴 다시금 돌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더 비참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과는 또 다른 길 준비해놓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하더라도 그 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 줄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꾸었던 그 꿈,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다니엘의 무슨 모습을 봅니까? 왕 앞에서는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고 나왔지만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시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요. 참으로 나약한 모습입니다.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도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요 다니엘 속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지 아니하시든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린 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암에 걸려있던 그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그것만 믿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환상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꿈을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으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신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30절 말씀,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어디에도 다니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알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주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이 신뢰관계가 맺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 편하게 다니엘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였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겸손은요, 사실을 사실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는 성도는 이걸 정말로 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잘 알아챕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이걸 잘 알아채는 사람은요 들판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을 하죠. 산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위대한 일 속에서, 거대한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 친밀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있던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물이 벽을 이루어서 더 이상 합쳐지지 아니하고 섰는데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눈이 막혀있는 사람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지금 내 삶 속에서 소소한 것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곳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호흡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격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보다도 더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그만 이 꽃 속에서 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조그만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풍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제 하루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호흡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을 하고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했습니까? 얼마나 내 호흡 속에서 주님의 그 호흡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성령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좀 무뎌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손을 붙들고 가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엉뚱한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주님으로 자꾸만 채우시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위풍이 있는 그런 왕이죠. 저는 여러분 무엇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하나님 만날 그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찬송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아주 친밀한 가운데에서 만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